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3장. 형제자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시샘과 다툼이 있다니 여러분을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의 제자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의 제자다 라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믿도록 도운 주의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그 씨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같은 목적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제각기 일한 만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숙련된 건축가처럼 그 집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각 사람은 조심스럽게 잘 지어야 합니다. 누구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와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저마다 집을 지은 솜씨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은 불과 함께 올 터인데 불이 각 사람이 한 일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집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집이 타 없어진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마치 불타는 집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사람처럼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의 기준에 따르면 자기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슬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기롭다는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로 잡으신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슬기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 그러니 누구도 자기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도 아폴로도 게바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삶과 죽음도 현재와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번
여기는 KNLS 월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상 제26장.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사브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인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림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예네이다. 오벳에돔의 아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호와 스마야가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벳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부셀레마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므리가 족장이다. 시므리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기야이고 셋째는 드빌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3명이다. 이 문지기 갈래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셀레마는 동쪽 문에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라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북쪽 문에 뽑혔다. 오벳에돔은 남쪽 문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숫빈과 호사는 서쪽 문과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살레겐 문의 문지기로 뽑혀 두 문을 다 지켰다. 이렇게 하여 레이 사람이 동쪽 문에 여섯 사람,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 곳간에는 각각 두 사람씩 서쪽 문의 회랑에 네 사람, 길가의 회랑에 두 사람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레 자손의 문지기 갈래이다. 레이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게르손 자손인 라단 자손, 곧 게르손 사람 라단 가문의 족장은 여이엘리이다. 여이엘리의 아들은 세단과 그 아우 요엘이며 이들은 주님의 성전 곳간을 맡았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스무 자손 스부엘이 곳간의 책임자이다. 그의 아우인 엘리에셀에게는 그의 아들 리아바와 리아바의 아들 여사야와 여사야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시그리와 시그리의 아들 슬로못이 있다. 이 슬로못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곳관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 하샤바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요단강 서쪽에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야이다.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르앗의 야세엘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 그의 친족 2700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드러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귀중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귀중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에서부터 수많은 이적과 치료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그의 부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승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앞으로의 약속 역시 귀중하고 귀중합니다. 부활이 비록 인간 이성으로나 감성과 경험 속에서 믿기 어려운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부활을 제외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음의 가치를 잃게 되고 말 것이라는 귀중한 사실을 오늘 읽은 부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거기에는 있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구원사역을 거론했지만 그 모든 과정과정은 마치 맞물려 돌아가며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기능을 하는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하나라도 빼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 없는 절망의 삶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도의 메시아로서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제하여버리고 이해 가능한 부분들만 추려낸다면 복음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론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성의 도시요 감성의 도시인 고린도 사람들에게 부활을 빼버린 복음에 대한 비극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사도의 경계의 증거는 21세기 과학의 최첨단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계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학의 만능이나 맹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해가 불가능하고 해설이 불가능함이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하던 고린도 교우들 중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2절 하반절이거든요. 사실 역사 속에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산 사람은 없고, 더욱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살수 없다는 것이 사실 진리입니다. 신앙의 영웅인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째 아이가 죽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다시 못올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포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까지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성경은 기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37장에는 뼈가 되어 있던 수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살아난 이야기까지 쓰고 있지만, 비록 그들은 자신의 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역시 나이가 들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철학이나 정치는 대단히 이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입장에서 죽은 자의 살아남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12절 상반절인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도 증거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귀중한 기둥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같은 교회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13절은 앞절을 확인시키는 내용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과연 못 하실 일이 있을까? 흙으로 사람을 뭉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아담을 만드셨다면 과연 그분께 불가능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불신이 더 이상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가능성들을 나열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14절 상반절인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첫째고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두 번째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가정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이 없었다면, 이게 무엇이 또 누가 없었다면 우리 삶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5절 하반절인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3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6절 상반절입니다. 꼭 같은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만일의 안타까움을 더욱 극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많은 것들이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으심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의 가치를 살려주셨음을 감사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사람들, 즉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6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17절입니다. 모든 것은 무효화되고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17절과 14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7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8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복 있을 이유가 없죠. 멸망으로 끝난다면 말이죠. 네 번째로는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는 1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때문에 얻는 것들은 사실 영원한 것들인데 그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울 사도는 32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되는 것들만 믿는다면 그것은 확인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도 모든 사람이 다 믿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부활이야말로 믿음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적인 모든 것들은 가치를 잃고 말 것입니다. 또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음의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주셨고 이런 이유에서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세상의 것들을 헛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세상의 좋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모두가 더욱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사심은 영적인 사실이요 그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씌워줄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요 어둠의 세력의 간교한 술책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을 17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믿고 확신하여 최종적인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2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네,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이라고 번역한 부분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욕구, 욕망, 갈망 등을 나타냅니다. 의로운 사람은 선한 욕구를 지니고 삽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습니다. 23절 하반절에는 악인의 소망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처음 읽을 때 제가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망이라고 하면 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 같은 아주 긍정적인 가치만 떠올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을 개역개정판으로 읽으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소망이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바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소망이라는 말의 어법은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소망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쓰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악인이 욕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 많죠. 그처럼 남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은 남에게 입히고자 한 해를 자기가 입게 됩니다. 이제 잠언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23절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래 하고 공감하는 분이 꽤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의로운 사람들은 정말 아낌없이 베풉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본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너그러움으로 구제하는 분들을 보면 그저 감탄이 나올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흩어 구제한다는 표현에는 받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너그럽게 베푼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늘 풍족하고 살림도 쪼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와 반대로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과도히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검소하게 아끼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아끼기는 하는데 자기와 자기 식구만을 챙기기 위해 아끼는 것이라면 검소함이 아닌 인색함이 되고 결국 자기와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11장 25절 하반절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네,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이 큰 도움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해지기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은 히브리어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 가르침이로군요. 먼저 25절 상반절부터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풍족하다는 표현은 건강하게 살찐 모습을 나타냅니다. 가축이 건강하게 살찐 모습, 목장 주인이 건강하게 살찐 모습이 떠오릅니다. 26절 하반절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네요.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절실한 것이 물이죠. 남의 밭이 메말랐을 때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사람은 물을 공급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6절에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하반절에 비춰보면 시장에 내놓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장 질서가 자리를 잡아서 매점 매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물건을 파는 가장 못된 방법, 욕먹으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버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팔지 않으면서 값을 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창고를 아주 크게 짓고 다른 사람들이 곡식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을 때 계속 부과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백성, 즉 사람들의 저주를 받습니다. 당장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적당한 이윤을 얻으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장사 방법입니다. 이제 11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롭게 사는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여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합니다. 30절에는 의인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의로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으면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나온 후 잠언에 가서야 생명나무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말씀하는 생명나무에 관한 가르침을 보면 싱싱한 잎이 돋아 생명을 부여하는 열매를 맺는 일은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의인의 열매, 즉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을까요? 사람을 얻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악한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악인이 누리는 그 특별함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더군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 11장에서는 신뢰보다도 더 큰 얻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얻음은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찬양은 나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면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더 많이 얻어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녔던 모든 편견과 특권을 내려놓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을 들여다보면서 잠언 말씀을 통해 얻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옛날 그리스에서 달리기와 격투기 등의 경기에 참여하면 최종 우승자 한 사람만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도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스의 스포츠 재정과 달리 모든 영혼이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면서 내 믿음의 길을 꾸준히 달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